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같이 하시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12절이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득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누가 팔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인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할 일 많은 세상에서 하필이면 악하고 못된 일을 담당하다가 저주 가운데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파는 일에 가룟 유다가 선택받은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주님을 파는 일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누구나 이것은 좀 아픈 현실이죠.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나는 아니지. 나는 절대 주님을 안 팔 거야.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장담했었던 베드로도 사실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주가 오는 첫날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뼈아프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케이스가 그런 경우였었는데 정말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인 가운데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이완용 씨라고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상님들 이름은 잘 몰라도 이완용 씨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매국노로 알 알려진 분이십니다. 그분은 1905년에 학부 대신으로 일본을 등에 업고 조선 고종왕을 겁박하여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일사조약에 서명하게 한 1등 공신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완용 씨는 매국노의 대명사가 됩니다. 대대로 한국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왜 하필 이완용 씨인가요? 을사조약 당시에 친일파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왜 하필 이완용 씨는 그때 태어나서 그때 학부 대신이 되었고 왜 고종왕 옆에서 고종왕을 겁박하는 일을 담당해야 했을까요? 참 운도 없어요. 이 뭐 2000년에 아니 인류 역사에 언제든지 태어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파는 일에 그 현장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이렇게 엄청난 일을 나쁜 일을 담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후에 조선 독립이 되고 그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영원토록 한국사에 기록될 줄 알았다면 과연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을사조약 체결 현장에서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두었고 그 사람이 이제 선택받아 쓰임받게 했을까요? 나쁜 일에 그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물이 또한 사람 나옵니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실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죽었던 것은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의 2000년 동안 암송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름 대신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중인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참 뜬금없는 일이에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인물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게다가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도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이런 예수 죽인 불명예스러운 현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가 절대 감당해야 되지, 감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지 않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었던 이 둘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통속이 됩니다. 한마음이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 죽이는 일에 정말 한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죽이는 일에. 성경에 보면 때로 주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헤롯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둘이 만약에 자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후한 2000여 년 동안 인류 역사에 남아 한통속으로 수치스럽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을 생각했다면 자신들의 행동을 정말 사무주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일 때만 해도 꿈에도 자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인구에 회자될 줄을 몰랐습니다. 왜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는 일에 선택받았을까요? 왜 그랬죠? 왜이두 사람이 하필이면? 인류 역사 속에는 의인을 죽이는 헤롯과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또한 예수님이 열한 제자들처럼 또 나중에 마띠아 포함되고 또 바울이 또 이렇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도 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한 사도들도 참 많았어요.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많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빌라도와 헤롯처럼 쓰임받는 것일까요? 성경에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이 잠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온갖 사람을 그 쉬움에 그 쓰임받는 일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선인은 선한 날을 위해서 그리고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두 가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기도시키는 사람이 있고, 정말 힘들게 해서 남으로 하여금 고통을 주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쓰임 받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선악이다 개오사 선악이다 결국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쓰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핍박을 죽이는 일에 선택받아서 쓰임 받았을까요? 이제 이겁니다. 세상에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망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만 들어가면 망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면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해. 무슨 일을 하든지 건드리면 망해. 근데 어떤 사람은 건드리면 다 흥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게 쓰임 받는 그릇이 다른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면 막 용기가 생겨요. 살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은 아야 죽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나가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일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 하십니까? 같이 계실 때? 아니면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시간이 지옥처럼 생각되시는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납니까? 자기 자식도 나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지금 쓰임 받고 있는지.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흥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망하게 하는 일입니까? 주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해 주십니까? 아니면 낙심케 합니까?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선하고 흥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선하고 흥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누가 악하고 망하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악한 일을 피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이 빌라도와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첫째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늘 착하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마음에 선을 쌓는데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게 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악한 일에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가 계속 악을 쌓잖아요. 그러면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도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선한 일을 쌓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선한 일로 쓰임받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거, 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빌라도 헤롯이 된, 아무나 빌라도 헤롯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이완용 가론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마음이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착한 일이 계속 내게 주어지게 되고, 그러나 내가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악한 배역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의 딱 관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 이렇게 인간 살다 보면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뭔지 모르지 만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은 인간관계로 얽혀가지고 이제 원한을 맡게 되는 경우.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내가 원한을 갚을 것인지 안 갚을 것인지 나의 선택이에요. 원한을 갚는 것은 당연히 악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도 당해야 되지 않을까? 내 왼뺨을 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대와 적어도 한 대는 내가 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기도 선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자꾸 원수 갚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근데 한 뼘을 맞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뼘만 내주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당했지만 선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선한 일들이 내 앞에 계속해서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의 길이 그렇게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 내가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요 착한 일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주어지게 돼요. 그러나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악한 배역이 주어지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에는 정말 잡초도 있고 좋은 꽃들도 있는데 좋은 꽃을 보는 사람들은 자꾸 좋은 꽃만 보이게 됩니다. 좋은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잡초를 보게 되면 자꾸 잡초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쁜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내 마음의 결정의 선택인 겁니다. 저는 고난주간 첫째 날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리고 착한 일과 좋은 일 그리고 세우는 일 흥하게 하는 일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 받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싸운 선에서 선한 일이 결정되어진다는, 싸운 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악한 일이 결정돼. 헤롯과 빌라도는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죠. 이것부터가 벌써 악한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질책을 받게 되니까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게 악에 악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쌓았어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다 가뒀다가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다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베기까지 합니다. 이게요, 악이 쌓이잖아요. 그럼 계속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딱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아주 뭐랄까, 이 안성맞춤의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 선택해서 항상 마음을 선하게, 차라리 당하고 사세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왜 아름답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안 갚는 거죠. 악에는 선으로 대항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 그 선한 일들이 계속 내게 쌓이게 된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 근데 헤롯은 이게 자신의 아내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악이 증폭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니까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선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죽이는 일에 갑자기 딱 그렇게 이 악한 일이 나서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길이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와요. 자기 손으로 핍박하는 데까지 오는 거예요. 아무나 악한 일을 담당하는 게, 악역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쌓은 악에서부터 악역을 담당하는 게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 빌라도는 누굽니까? 빌라도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자신을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이게 심심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무거운 사람 몇 명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거기다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권력을 갖다가 마음대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을 일상적으로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쌓은 악에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하는데 이런 인물들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악한 자들은 쌓은 악에서 더 큰 악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악을 저지르는 줄 알지만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끝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으려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욕심, 정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밉다고 해서 다 원수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분을 내어도 하루 이상 품지 말고 늘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쓰임받는지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시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안에 이 기도 제목이 다 뭐냐 하면은 이게 다 마음 지키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탐심을 멀리하는 기도입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너는 하루를 잘 살아라, 그 뜻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우리는 자꾸 욕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주님의 말씀에 뭐 이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선교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까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탐심이 가득한 그 마음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해 달라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빨리 잊어야 됩니다. 오래 기억하는 게 좋지 않아요. 원한을 품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원수 갚을 수 있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 기가 막혀요. 내가 원수를 계속 풀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반드시 칼자를 주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남을 푹 찌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싹틀때 빨리 싹부터 처음부터 그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시험 준 사람도 문제지만 시험 받은 사람이 문제라는 게딴게 아닙니다. 시험 받은 사람은 그게 원한이 싹 트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시험, 그러니까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시냐 하면, 제가 볼때 이게 하나님이 준다는 것보다도 아마 사단이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시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기도가 왜 나옵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시험을 벗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찜찜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둡게 하고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파리가 꼬이는 줄 아세요? 사실은 파리가 꼬이는 데는 파리가 좋아할 만한 것이 내게 있어서 그래요. 파리 대왕인 마귀가 내게 자꾸 꼬이는 까닭은 그 마귀가 좋아하는 뭔가가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걸 빨리 청산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용서하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용서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귀가 와서 나를 건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일에 쓰임 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하게 서구하옵소서. 늘 쉬지 않는 선한 기도로 마음을 지켜서 항상 선한 일, 흥하게 하는 일,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악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빌라도와 이런 헤롯같이 쓰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얼굴은 사실 내 친구 얼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악한 배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되도록이면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어디를 가든지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삼거나 혹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금목자 흙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가만 보면 그래요. 이렇게 저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다 선교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선교를 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잣대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대계명과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 대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대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거예요. 그두 가지 계명을 만약에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계명과 대사명에 저는 그냥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겁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대사명과 대계명에 여러분이 일치를 안 하신다면 그건 저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죠. 저하고 일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주님하고 맞지가 않는 거 사실은. 그럼 또 다른 길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 빌라도는 헤롯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같은 통속,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 죽이는 일에 한 통속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친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를 사귀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늘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 그리고 말씀 읽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 이번에 제가 감동했어요. 우리 성교제 갔는데 우리 성교제 어떤 분이 성경 필사 노트를, 그 두꺼운 노트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앉아서 쓰시는 거예요. 야, 저도 엄청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 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안 가져가는데, 아이 그냥 우리가 다 그 순간은 다 숙연해져요. 그분이 글 쓰는 순간에 있어서는, 예, 할 수 없이 옆에서 성경이라도 읽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늘 책임을 지려는 사람, 남을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예, 뭐 우리 가정은 이래서 우리 교회는 이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고 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책임을 지려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 계속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을 가까이만 입술이 변하게 될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너무나 억울해. 아, 그런데 잘 참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분 쳐다보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는 어떻든 변명하지 않고, 하나도 변명하지 않고, 나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그냥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 오늘 고난주간 첫날 주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게 그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제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시면은 계속 선한 일에 쓰임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 바울과 실라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성경은 입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특히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같은 통속이 될 거예요, 결국은. 예, 빌라도와 헤롯처럼 말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선한 일에 쓰임받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늘 예수 죽인 빌라도와 헤롯이 아닌 예수 복음을 전한 일에 쓰임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역할 모델, 앞으로 닮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아서 영원토록 저주스러운 이름이 된 헤롯과 빌라도 보면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늘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과 함께 선한 마음으로 주님 섬겨 부활의 주님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